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4면 어간에 있습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는 극심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함으로 이제 그 격려를 하고 또 분발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오죠. 그런데 이 설명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뜻 읽어서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인가 하는 것이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부터의 본문의 경우에도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찬찬히 보면서 과연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시는 일이 마땅한 일이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마땅할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래 온전하신데 굳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셔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겨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문맥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도래하게 할 어떤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의 주역은 천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분은 아들이신데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천사들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받으신 분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1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와서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할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종할 세상인가? 6절부터 누구에게 복종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시편 8편의 말씀은 6절에 있듯 사람 또는 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대해 주시고 있는가에 대한 본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용되고 있는 이 문맥에서는 여기서의 사람과 인자, 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은 사람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킨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그 인용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구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지만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인자 또는 그라고 말하는 분은 우리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약속된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미리 보면 9절에 그 이름이 예수라고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5절부터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장차 올 어떤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여기 약속된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있다 라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약속과는 좀 다르더라는 것이 8절 후반부에 있는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로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텐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니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만물이 복종하게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가?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중반부부터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기 지금 다시 표현되기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다고 표현되고 있고 9절에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표현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 아직 만물이 복종하지 않아서 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주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일은 왜 벌어지고 있는가? 9절 하반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셨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아직도 예수께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께서 만물의 복종을 받지 못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9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은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심이 마땅하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창시자라는 예수이신데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고난으로 완전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일, 그 일을 위해 그분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일은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반드시 당해야만 온전해지는 어떤 과정 을 필연적으로 겪으셔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또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했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왜 마땅하다고 합당하다고 설명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있는 바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표현을 바꾸어 본다면 모든 사람을, 많은 아들들도 온전하게 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하려고 하는 많은 자들이 온전한 자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데에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 바로 여기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셔야 했는가? 그분이 고난을 통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라는 분에 대한 설명이 좀 독특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창시자라는 말은 개척자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개척자로서 고난을 당하셔야 당하시는 일이 있어야 많은 아들들도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온전이라고 부르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데 아직 길이 없습니다. 그들로는 나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죠. 그래서 지금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개척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척자가 어디로 가셨는가? 그 사람들이 아직 머물고 있는, 아직 온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길을 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개척자가 되셔서 그곳에서부터 온전에 이르는 길로 길이, 온전에 이르는 데까지 길이 생기도록 길을 뚫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지금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이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분은 원래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실 필요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난이라는 자리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온전함으로 거슬러 올라오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이들을,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난당하신 일이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많은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고난에 들어가심으로 이들과 동참하셔서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하실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그 고난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 모두 동류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원래 온전하신 그분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어떠한 것인지 실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제 세 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여 이들을 온전케 하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실 수 있고, 자, 성경에도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처음 인용하고 있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여기 이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형제들은 또 교회라고 불리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구원의 대상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맥락이 있었길래 이 말씀을 끌어대며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일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맥락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22편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구약 816면 7면에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2절의 인용문은 시편 22편 22절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히브리서 본문은 이제 70인역을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구절구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22절을 보면 여기 내가라고 불리는 이 시편 기자, 시편 기자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벅찬 마음으로 알려줄 내용이 많은 모양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사람이 지나온 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오래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하나님에게서 경험했던 것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주께서 모르는 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나는 주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내게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탄식으로 이 시편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형편을 조상들과 비교해 보니 참으로도 조상들과는 달랐다고 3절부터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은 주께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나는,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모두들 나를 보며 입을 삐죽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주께서 돌보아 주시겠지,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은 주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면 기뻐하신다면 구해주시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람이 형편을 보니 저 사람은 주께도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전부 저 사람은 주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께 무언가 주께서 도와주셔야겠다고 얘기하지만 11절에서 보듯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은 11절에 있듯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는 것이죠. 주께서 멀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반복돼서 1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멀리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형편은 무엇인가? 14절과 15절에 요약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형편에 있죠. 그리고 이 형편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바로 22절에 말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던 이가 지금 22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주를 회중들 앞에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에 인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됐습니까?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온전히 이르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대표해서 먼저 그들을 위한 길을 뚫기 위해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형편이란 무엇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있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외면받는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처지를 감내하시고 그 일을 모두 겪으시고 그로부터 소망을 이루어내시기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온전해지시기로 했다는 것은 그 고난의 와중에 도저히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소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나락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함부로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양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지만 제가 이들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오는 자들을 계속 받아주십시오. 이제 길이 열렸으니 제가 개척자가 되어서 이 길을 열었으니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는 일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열렸다, 그러니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찬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이 있습니다.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는 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시편 22편에서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받을 가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구약 976면입니다. 976면에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인용의 원래 본문이 됩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7절 하반절이 지금 인용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다. 지금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주를 의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7절에 보듯이 야곱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있는 와중입니다. 앞에서 본 시편 22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외면할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을 떠올려보면 그 상황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외면하시고 있는, 얼굴을 가리시고 있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창시자께서, 구원의 개척자께서 어느 자리에 서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라보실 만한 형편에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나는 너희 모르기로 하겠다. 난 너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겠다. 너희 뜻대로 살았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개척자께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처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를 대표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외면 대상인 사람들 가운데에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들을 형제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비로소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가 되죠.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시면서 올 한 해 어떨 거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좋은 일이 많기를 소망하지만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겠죠. 여러 일 가운데에는 우리가 슬픔과 아픔을 겪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주께 외면받는 것 같은 나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많은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에 끌려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나날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빚어낸,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탐욕이 빚어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간구를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는 다른 길로 걸어갔던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마찬가지의 형편에 처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구원의 개척자가 자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하든, 어떤 오해 속에 들어가든, 어떤 억울함 가운데 있든, 모두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있는 자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주님은 그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어낸 그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먼저 그 자리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개척자가 되셔서 그 곤경 가운데 아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온전을 향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한 곳까지 길을 뚫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내 형제라고 불리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열린 이 새해는 올해도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맞이하게 될 새해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게 될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 계시는 자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신 데에 이르도록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시작된 새해는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던지기 위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들들로 삼으셔서 온전함이 이르도록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 구원의 창시자를 따라 우리 다리에 힘을 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외면하셔야 마땅하는 자리에 주님을 보내셔서 주께서 외면하시지 못하도록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 저희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겠으나 그 일은 주님께서 아시는 길이시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임을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열심히 걸어가기로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